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올해 교회 표와 동일합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이 또 올해의 교회 표인데요. 저 항상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표를 이렇게 정하는 것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읽어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그와 같은 표어를 정하고 또한 해마다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살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은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저들이 좀 장래를 이렇게 향후의 일들을 좀 듣고 보고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모든 게더 불안정하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뭔가 불확실한 상태들로 우리가 돌입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우리가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의 또 분주함 가운데 이 지구촌에서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사고의 소식은 듣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그런 소망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 의도를 우리가 알도록 하는 소중한 그런 서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 어떤 그런 바램을 우리는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망 중에 소망은 뭐냐면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 소망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그러셨듯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인생이 진행될 수 있다는 소망. 그 소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소망이요. 예수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소망, 이 소망은 강력한 것입니다. 제가, 이 소망이 어떻게 지금, 지구촌의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는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란을 아시죠? 이란. 이란의 예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란의 한 여성이 그 전통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있죠? 그 베일 같은 걸 가리지 않습니까? 그 아랍권의 그 여인들 보면 그 히잡이라고 그러죠. 히잡. 그 히잡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히잡을 안 썼다는 이유로 이 20살 중후반의 여인이었는데 이란의 경찰에게 체포됐어요. 이란에는 모랄리티 폴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모랄리티 폴리스는 뭐 번역을 하자면은 풍기 단속 경찰이겠죠. 풍기문란죄 같은 걸 이제 단속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장발 단속. 걸렸던 분들 계시나요? 우리 가운데도 나 장발 단속에 걸렸던 사람이야 혹시 장발 단속 아니면 미니스커트 단속 뭐 이런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했으면 경범죄로 뭐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 끝났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란에는 그런 비슷한 경찰이 가동되는데 이들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무력을 사용을 하고. 이 보수적인 어떤 그런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 내용 가지고 그거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런데 여하튼 이 모렐리티 폴리스에게 체포를 당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죽은 이유가 석연치가 않아요. 밝히지도 않고요. 그 일로 이제 뭐 이란뿐만이 아니라 이웃 주변 나라들도 그렇지만 이란에 큰 대규모 이 데모가 또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슬람의 이 수장은 누구냐면은 이 아야톨라 코메니라는 사람이죠.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집권하고 있는 이 이란 상태는요. 보수적인 이슬람교를 정치적 골격으로 삼아요. 거슬리는 사람들은 이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예, 그렇게 해서 제거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너무도 악한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이게 나라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에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기독교가 잘 성장하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이란입니다. 팬데믹 전에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근데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COVID-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침체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도 전 세계 통계를 내는 그런 그 Pew Research라는 거를 살펴보니까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란이 제일 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예요. 그렇게 악한, 그렇게 고난 중에 그런 상황이지만 이란 기독교는 성경적인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중에도 지하 교회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 교회 한 리더가 한 말이 있어요. 이 지금 이란의 그 수장인 이 아야톨라 코메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한 건데요. 한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야톨라를 적으로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선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탄압 정책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슬람의 잔악함에 치를 떱니다. 비로소 참된 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치가 아니라 예수를 원합니다. 성경의 가르치기를 세상의 힘이 아니라 복음으로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 지도자의 간증이죠. 뭐 잘 말쑥하게 정리한 그런 말이라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복음적으로 말하는구만이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지만 사실은 이 지도자의 이 신앙 고백이요. 이란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실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실천의 그런 모습 중에 한 사람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파티마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매인데요. 이란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자매입니다. 제가 자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자매의 어릴 적 기억은요. 가족들에게 성학대를 당하면서 컸어요. 자기가 가장 보호받아야 되는 가족들에게 이 성적인 학대를 받았던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11살 때 강제로 집에 부모들이 혼인을 시켜버립니다. 11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이제 조혼을 시키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가족이 무조건 모든 걸 결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11살에 강제 혼인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 남편이 이 약물 중독자입니다. 그 약물 중독자에게 결혼을 시켰고 그 남편에게 파티마가 계속 학대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혼을 당하는데 17살에 이혼을 당해요. 그런 인생을 상상하기도 어렵죠. 11살에 결혼. 17살에 이혼당하고 그 모든 시간들은 다 학대밖에 없었고 그 집에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이전처럼 또 가족들은 그 자매를 학대하는 겁니다. 갈 데가 없는 거죠. 도망 나와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요.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신앙이 자라면서 한 기독인 청년을 만나게 돼요.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함께 전도 훈련을 받아요. 이벤젤리즘 트레이닝을 받고 또 처치 플랜팅, 교회 개척 훈련을 두 사람이 받게 돼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이 이 파티마의 마음에 커다란 선한 부담을 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선한 부담이란 건 뭐냐면 자신을 학대한 가족에게 돌아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파티마는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요. 너무도 고민하다가 그러나 사랑하는 제네메 그 같은 확신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가족에게 가요.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그 예수의 그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들은 온 가족이 회개합니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그 결과 첫 번째 성도들이 누가 됐냐면 그 파티마의 가족들이 됐어요. 첫 번째 그 마을의 첫 번째 열매들이 된 겁니다. 파티마를 통한 복음을 듣고 열매가 됐고 교회가 모이는 장소는 어디가 됐을까요? 추측해 보시면 금방 생각이 되시겠지만 파티마가 학대당했던 그 현장이 첫 번째 교회가 돼요.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가장 처절하게 잔인하고 어둡고 무너져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회복이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란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그런 일어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지하교회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힘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쿠데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의 복음을 원하고 예수가 하라고 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게 그냥 편한 말이 아니라 삶에 깊이 배워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된 거죠. 지금 이란에는요 1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 인구가 생겼다 그래요. 1978년도인가 그때 한 5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요.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상황은 언제든지 좋아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란 같은 나라는 언제나 우리가 미국에서 보는 이란은 그냥 계속해서 이 핵전쟁을 유발시키는 그런 이 테러국 원조죠. 그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사실은 그 겉에 어떤 껍데기의 그런 일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일어난 일에는 이렇듯 은혜가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일, 그게 바로 예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들이 닥치게 되겠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은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성령의 감동 속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 중에서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 먼저 이것입니다. 예수를 닮고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예수를 닮고 마음을 지키는 일.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자,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건 어떤 일인데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주님의 몸으로 고난을 받으신 일,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의 몸으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그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신 그 동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시기에 주님은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신앙이 식어지죠.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신앙이 식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요. 신앙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갈등이 커집니다. 순종이 어려워질 때 그럴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육신으로 고난 받으셨듯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삶에 열심을 내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가중될 때 신앙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뒤쪽으로 몰릴 때, 밀릴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이제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꾸만 소신 있게 믿음 생활하기 원하지만 어려움 앞에서 신앙 결심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에는 성경도 읽고 예배도 정기적으로 참석하기를 원하고요. 또 가족 모두 신앙생활 잘하도록 권하고 본이 되려고 우리가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예수 믿는 게 뭘 원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감사해서 하는 거라고 스스로 또 신앙의 이 동기도 점검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자칫하면 품게 되냐면 마음속으로 은근히 열심으로 믿는다고 잘 되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는데 대체 뭐 잘 되는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착실하게 하지 않는데 잘만 되잖아? 그런 질문이 오는 거예요.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려는 나는 사는 일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해결이 안 되네. 굉장히 의기소침해지죠. 그와 같은 일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와 같은 일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심으로 이와 같이 이제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무장한다는 얘기는 실전에서 싸우기 위한 거거든요. 싸움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그와 같은 일에 무장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펴보셨지만은 이 베드로전서 그 앞부분에서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어디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있으십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진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항상 외부적인 그런 상황, 조건은 이게 한 열이라고 하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싸움은요, 백과 같은 그러한 증폭된 싸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 우리 말씀을 봤는데 2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뭔가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리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육체적 정욕과 주님을 닮아 살려고 하는 영혼이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계속 말해줍니다. 1절에서 다시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고난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는 맞이한 믿게 된 사람이라면 일어날 일이 뭐냐면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의 육신으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죄에 끌려 다니던 그 인연을 끊고 살라는 것입니다. 죄와의 인연, 죄와 인연을 끊었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죄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됐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죄에 끌려 예전에 종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죄에 끌려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자신은 죄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나는 죄에서 아주 자유하고 죄는 상관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경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자기 집에. 예, 목사님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던 중에 이 목사님이 이 잔에 들었던 물을 갑자기 그 사람 얼굴에다 끼얹었어요.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입에서 뭐가 팍 튀어나옵니다. 욕과 저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육두문자가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자 차분히 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찬물 한 컵에 추운 게 아니라 잠시 기절해 있었던 당신의 옛사람이 깨어났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옛사람이 아주 사라져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쳤어요. 우리 안은 여전히 옛사람의 근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권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죄에 끌려다녀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죄에 우리가 그냥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여전히 죄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도 죄를 경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죄를 경계하려고 해도 경계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의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의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하면서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느 사람들처럼 인간이 끌리는 자기 욕구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았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살아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기에.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막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이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3절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우리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똑같이 세상 풍속 만족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쾌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었냐면 3절에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살아왔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겠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사실은 이와 같은 이 마음의 욕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드러내놓고 방종하고 방탕했다면 드러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숨겨진 그런 생각 속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은 3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더 이상 그 예전에 죽어있는 사람처럼 살던 그때를 그리워하거나 또다시 그것을 원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방탕이나 정욕, 술 취함은 모두 다 성적인 그런 욕구를 채우는 것과 연관이 되는 말입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도 그렇고 고대 모든 문명 속에 사람이 성의 문란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심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성적인 그런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람의 성의 문란은. 그래서 뭐 고대 그 문명들 기록들을 보면 남자와 남자가 이 색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이 어린 남자애들을 데리고 살고 그런 것들은 너무도 수없이 많았어요. 기록 속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자도 여자를 거슬러서 일어나는 그런 색욕을 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얘기한 동성애. 그래서 이 동성애에 관한 그런 이론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제가 이제 동성애를 조금 더 연구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이거는 인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인데 지금 와서 그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게 사람 인류 문명 속에 깊이 배어져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죠. 누구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 사람, 새 영혼 상태를 가지고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욕구도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제나 그런 질서 속에서의 우리의 만족이 있는 것이지, 그래 혼인이라는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엉뚱하게 혼인 이외에도 우리 어떤 성적인 그런 어떤 그런 방탕함이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보게 되는 것은 너무도 어린아이들서부터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문화와 어떤 그런 철학의 움직임이 있어요. 이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또한 잘 절제시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면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은 그랬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구분되는 게 우리가 이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다는 얘기예요. 가증스럽다는 말은요,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불법 무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증스러운 재물을 하나님의 가장 성결한 제단에 드리는 일이 일어나거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때가 온 줄 알라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가증스러운 재물할 때 가증스럽다는 말과 이거 같은 말입니다. 즉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는 우상 숭배,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갖다 놓는 이 세상의 문화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심지어는 나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것으로 놓을 때 가증스러운 우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건 이전에는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는 벗어났어야 되는데 벗어나지 않고 죄는 항상 도사리고 있죠. 믿는 사람들까지도 흔들려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방탕, 정욕, 술 취함, 환락, 연애,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는데 그거는 예전으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끌려서 노예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세상이 우상으로 만드는 것 중에 이 문화가, 세상 풍속이요, 가장 그것이 중요하다고, 사람이 살만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돈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방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너는 네 자신이 원하는 그 유니크한 존재가 되면 되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따를 필요도 없고 네 필요가 있으면 그것으로서 네 존재감을 갖는 것, 그게 필요한 거야. 그게 지금 이 문화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그 어린아이들 세대 속에 많은 그런 교육적인 그런 흐름이 바로 그거로 가요. 네가 원하면 그대로 하는 게 네 존재감을 상실하지 않는 거야 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은 안 쓰겠죠. 어떤 그런 존재감이라는 말을. 그렇지만은 너는 네가 느끼는 것대로 가는 게 맞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성전환 수술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일들이요. 우리 미국 50개 주인데 몇 개 주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그러네. 우리 아리조나는 어떨까요? 아, 다행히도 아직 맞고 있어요. 좋은 데 살고 있어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모습이에요. 어떤 그런 생활기 저변에서 흐르고 있는 이 문화의 흐름이라는 거, 그게 우상화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세상은 보통 살아왔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족하다는 거예요. 그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뜻을 택하고 살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 그럼 주변 사람들도 다 어우 참 사람이 이제는 참 성실하게 변했네 그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저 사람 죽을 때가 됐나? 변했네? 뭐 이렇게 돼요. 이 사람 변하면 죽는다 그러는데 저 사람 안 좋은데? 이렇게 돼요. 이상하게 봐요.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한다 그랬어요.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병들었나 봐. 갈 때가 됐나 봐. 변하고 저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 알던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만 변했어요. 항상 같은 거 같이 좋아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같은 거 놓고서 희덕거리고 아 그거 잘 되면은 와 뭐 재수 좋은데 뭐 이런 얘기는 하고 그랬는데 아 그런 방향으로 같이 안 가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는 예수가 최고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부딪히고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우들을 겪은 적이 없으세요? 만약에 예전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예, 세상에서 지내는 것처럼 그거 참 잘 지냈던 그런 경우들이라면 예수 딱 믿은 다음에 변화가 됐을 때 아마 친구들과 멀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꼭 친구 간에만 일어난 일은 아니죠. 뭐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항상 일터에서 그냥 뭐 좀 저속한 그런 농담도 하고 그냥 뭐 좀 어떻게든지 돈을 벌 생각만 하고 그것만 다른 건 없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다 바뀌는 거예요. 말도 조심하고 생각에도 뭔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건 직장 동료들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생이라면 학교에서도 그래요. 그렇죠? 항상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인데 바뀌었어요. 쟤 바뀌었어.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두 사람 다 안 믿었는데 한 사람이 믿었어요. 조금 이상하게 텐션이 생기고 거리감이 생길 수 있어요. 어디서나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고 비방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래전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제가 좀 친구들이 많았는데 제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친구들 중에 저한테 너 변심했다 그런 얘기도 종종 들었어요.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결정하는 일에는 더욱 열심을 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이상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이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것이 외적으로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예전에는 세상에서의 어떤 만족, 성공이라면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요. 이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즉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으면 그래서 예수가 이제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이 그 사랑의 동기에서 기쁜 것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의 변화예요. 예전에 성경에서 뭐 하라 하지 말라 보면은 이 책은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만 많아.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까지도 세세하게 촘촘하게 우리가 거래야 할 길 피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사랑의 메시지로 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기 원하게 하시고 또 지키도록 힘도 주시고 그게 우리의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냐면 우리 생활 속에 대충 영적으로 순환된 정도에서 신앙생활 그치지를 못해요. 예수 믿으면 너무 열심히 내봤자 소용이 없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열심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주셔요. 가로막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대충 영적으로 순화된 정세에서 만족하지 않고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을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골몰하게 됩니다. 예전에 기도가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 기도였다면 이제는 계속 기도 속에 있을 때 조금씩 기도가 바뀌어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제 마음도 그렇게 변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가 예전에는 50% 60%였다면 70%였다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70% 되고 나를 위한 기도가 30%로 바뀌게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생각하고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꼭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의원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의원이시란 말은요, 마치 우리 영혼을 수술하실 때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잘 건강하도록 주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위대한 의원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몸에 수술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몸이 어디가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요, 어떤 의사가 이제 집도하시는 분이 말하기를, 칼 대는 거 무섭죠. 나도 칼 대는 거 힘들어요. 그냥 대충 내가 자르고 그냥 빨리 다시 매듭 질 테니까 뭐 좀 잘 낫길 바래요. 아니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이런다면 수술실에 들어가시겠어요? 아니면 바꿔줘라고 하시겠어요? 그 의사의 그 메스에 어떻게 우리 몸을 맡기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아주 이빨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이 치과 의사분에게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살펴보더니 이빨 굉장히 아프겠네. 머리도 아프죠. 다 아프죠. 못 살겠죠. 그럼 뭐 어떻게 해. 그런데 치료하려면 또 시간도 걸리고 나으려면 몇 개월 걸리니까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약이나 줄 테니까 그냥 이 악물고 살아봐요.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위대한 의원이세요.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다듬어 가시는 일을 그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 차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삶의 영적 치료와 회복을 해주시려고 어떨 때는 그 치료의 과정 중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거예요. 치료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빚으시고 바꾸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축복이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게 된 사람은 이렇듯 힘든 환경, 조건 속에서도 주님 뜻 따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예수 닮아가는 삶을 복인 줄 알아요.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마음의 그 은혜는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유효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듯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데 잘 보세요.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복음이 또 전해지고 죽은 사람도 다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단들이 이거 잘못 사용해가지고 사람들 현혹합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죽어서도 우리 당신 조상이 죽었어도 이제 우리 굿 대신에 예배 드립시다. 굿팜처럼 비슷하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죽었지만 복음이 들려지게 하소서,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소서, 그리고 돈 내놓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런 구절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은 뭐죠? 복음이 죽은 사람들에게도 지금은 죽었지만 그러나 살아있을 때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은 그들이 살았을 때 복음을 받고 지금 비록 죽었지만 그들이 복음으로 복음 받았던 것은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았어요. 죽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육신으로는 죄의 결과로서 다 죽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되었으나 영으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영으로는 사람은 육신의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은 잠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장막을 입고 사는 거예요. 소중하죠. 하나님은 영과 육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육신은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잠시 거하는 장막이라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죠? 사람은 그래서 영원한 존재예요. 복음이 그 영원한 존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영은 그래서 살림받고 영생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 있는 세 번의 생애가 있다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첫 생애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모태. 요즘에 어머니 뱃속이란 말도 이제는 이상해졌어요. 남자의 뱃속에도 뭔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정말 주요가 나오는 얘기죠. 하여간에. 네. 거기서 첫 번째 생애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두 번째, 이생이에요. 세 번째는요? 영생이에요. 몸을 벗고 영원히 사는 영생. 세 번의 삼생을 살아요. 육신을 가진 이생의 삶은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장래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혼은 어때요? 영원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바른 심판의 결과로 우리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본 진리입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죽어봐야 아는 건 지옥밖에 없어요. 그럼 복음을 거부하면요. 이런 모든 영원한 진리를 만드신 분이 이 영원한 진리를 누가 만드셨나요? 사람이 개발해냈나요? 아닙니다. 사람은 뭔가 계속 자기들이 개발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인생의 기준이라고 막 얘기하려고 해요. 안 됩니다. 모든 영원한 기준, 영원한 진리는 오직 한 분이 만드셨어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참 신기해요. 베드로 사도가 그와 같은 것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4장의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은 본문이 아니지만 이 4장의 19절에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조물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조물주 그런 얘기는 했지만 요즘에 그냥 안 써요. 그죠? 신실하신 조물주. 그 영어 성경으로는 faithful creator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혹시 성도님 이 부분 말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신실하신 조물주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럼 이상한 성경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딱 여기 한 군데서만 사용했어요.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유일하게 신실하신 조물주. 왜 그냥 신실하신 하나님 그럴 수 있는데 신실하신 조물주라고 했을까요? 창조, 모든 질서, 모든 영원한 진리, 그것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신 조물주 앞에 우리의 이생이 있고 우리의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우리에게 올 때도 있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신실하신 조물주 앞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조물주 앞에서 우리가 조물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그게 인생 최고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우리가 6절 보다가 이제 19절을 갔지만, 6절 그 다음에 7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까 하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얘기하는 가장 첫 부분의 말이 뭐죠? 7절의 첫 부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도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 내일이 지구 종말의 날이라면 성도님 오늘 뭐 하시겠어요? 내일이 끝이래요. 성도님 오늘 뭐 하실래요? 내일이 끝이라면 아마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양치까지 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니까는 그저 이것 가리고 저것 가리고 했는데 못 먹던 거싹 먹어보겠다고 그러실지 몰라요. 그리고 복통이 나가지고 막, 그렇죠? 또 내일이 끝이라면 평소 해보고 싶었지만 예수 믿게 못했던 고속도로를 시속 120마일로 한번 달려보는 거, 뭐 그러신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지만, 예. 또 내가 사실은 참 내가 이 화투 치는 거 좋아하는데 내일이 종말이라면 하루 종일 고도리 판을 내가, 예.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냥 내가 조금씩 줄여가느라고 수고했지만 내일 마지막이라면 오늘 밤새 드라마로 평정하리라. 드라마 밤새 끝장내기.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같은 질문에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질문을 받은 종교개혁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틴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내일이 종말이라면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습니다. 그게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교육받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스피노자가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피노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 연결되다 보면 그렇게 믿게 돼버리죠. 스피노자는 범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그 스피노자보다 150년 전 사람이에요. 150년 전. 먼저 이 얘기를 했기에 기록이 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이 얘기를 한 거는 기독교적인 마음에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일 마지막이라고? 내일 마지막이라고 해도 오늘 내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살고 있는 이 일을 나는 변경 없이 계속 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이 마치 내 생애의 마지막 날처럼, 내일이 정말 지구의 종말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그 삶, 내일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아마 오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알아가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갑자기 뭐 내일이 종말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어떤 일을 하실 분은 크리스천이라면 그렇게 안할 거예요. 믿음의 삶을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바벨론에서, 바벨론과 같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종말이 다가오는 때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언제나 살펴보고 배우고 실행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는 이제 그 7절부터 그 부분, 특히 10절, 11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다음 진리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어련 중에도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